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에서 특히 심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죠?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UN 인구기금이라고 있어요. UNFPA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네. 여기랑 함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한국어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아 세계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네. 8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0.2%밖에 안 됐어요. 거의 늘지 않았어요.
네.
세계 인구는 1.1%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0.2%.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뭐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예. 뭐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 증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뭡니까? 출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
네,
이런 얘기죠.
얘기죠.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1.1명, 1.0을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합계 출산율이 2.0 미만이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이 나왔고요. 세계 최하위입니다. 198위입니다.
거의 꼴찌네요.
거의 꼴찌가 아니라 지금 집계되는 그런 국가 중에서는 그냥 꼴찌예요.
아, 그냥 꼴찌예요. 네. 네.
세계 평균이 2.4명이었고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도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네.
0세에서부터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은 이 고령화 정도를 또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0에서 14세 비율이 12.5%밖에 안 되니까
네.
세계 평균의 25.4%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하고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8%, 세계 평균이 9.3인데 훨씬 높았죠? 가장 높은 나라가 역시 일본, 초고령화 사회죠. 28.4%.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8%니까
네.
우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 사실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 많이 낳지 말아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네.
이렇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1950년대 후반에 우리가 보통 58년 개띠 이렇게 많이 네. 말하는 그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급히 많이 낳았죠. 전쟁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를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위안들을 갖다 얻었던 건데
네.
인구 증가율이 연 3%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춰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요.
네.
표들의 변화를 보면은 참 정말 이제 얼만큼 강하게 산아 제한을 했는지를
예.
느낄 수가 있는데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이라고 하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출산율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면서 이제 표를 썼었고
네.
80년대에 가서는 아무리 그렇게 산아 제한을 해도 아들을 너무너무 그 중시하는 그런 인식이 바뀌지
네.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
계속
거예요.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만 낳는 집들은 네. 많아졌지만 아들을 안 낳으면 계속 낳아서 딸을 많이 낳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알은 안 부럽다. 또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별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하나만 낳아도 된다.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뭐 전 지구는 초만 원. 뭐
네.
이런 식의 표를 쓰면서
네.
더 강력하게 펼쳤어요. 그러니까 83년서부터
예.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먹혔군요 이게.
예, 85년부터
네.
1.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우리 사회가 급속히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성들의 인식이 깨어지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와 발맞춰서 이제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도 정부가 쉽게 정책을 바꾸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남아 선호 현상과 그래서 1990년에 남아 출생 성비가 무려 116.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굉장히 모자랍니다. 네. 90년대 요 때는 이렇게 되고 또 그 출산율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94년서부터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심의를 하기 시작했고 96년에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데 그런데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뭐 1994년만 해도 돌이켜보면은 뭐 아이가 셋 있는 집에게 딱히 혜택을 주는 건 없었던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혜택도 참 많이 주고 하는데도 네. 이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요. 네.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의 그 생산을 담당할 만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구도 떨어지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보면 노년층,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소비를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이미 자신이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소비들과 또 자신의 그 취향을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소비들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뭐 산업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이런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젊은 층들은 뭐 1년만 돼도 6개월만 돼도 뭔가 바꾸고 싶어
맞아요.
하고 이러면서 소비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비 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네.
저하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 가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국내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동시에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일본이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확 바뀌었어요. 사회 기본 단위 가족 구성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몇 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4명이요.
4인 가족.
네.
항상 그게 지표였죠.
네.
근데 4인 가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족입니다. 이미 1인 가족이 가장 많아졌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 하는 게 진짜 괜히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 행태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는 혼밥, 혼술. 뭐 그다음에 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우리 어디 가족끼리 한번 가가지고
맞아요.
뭐 맛있게 먹는 다 이제 지금 퇴조 네. 상태죠. 그 대신 식당에 요즘 가면은 딱 이렇게 가림막 쳐놓고 혼자 딱딱 들어가서 먹는 가게들 이런
네.
가게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도 예전에는 40평대 이상 4인 가족의 세팅이 잘 돼 있는
네.
그런 중형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인기 있었다면 지금은 소형 아파트들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이 훨씬 인기 아이템이
네.
됐어요.
그래서 집값도 그런 거 위주로 오르죠.
그렇죠. 사회가 완전히 바뀐
네.
거죠.
아, 참 정말 또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긴 했잖아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때가 2000년대
네.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96년서부터 그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네.
이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심각하게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 뜨거라. 그래서 강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네.
10년 넘게
네.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100조 원 가까이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네.
굉장히 안일한 정책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네.
출산장려금 준다고 요즘에 아기 낳겠어요?
네. 그렇게 단기에 그치는 건 사실 네.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교육비만 얼마가
맞아요.
드냐. 전체 키울 때까지 뭐 3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교육비만.
굉장하네요.
그런데
네.
뭐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그런데 뭐 셋 이상 나오면 뭐 면제해 준다. 이 정도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쉽게 정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돈은 지금 당장은 적게 나가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효과는 없고 돈만
네.
많이 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의 그 어떤 원인을 제대로
네.
분석을 못했어요. 2015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네.
비혼 만혼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나라가 나서가지고 미팅 시켜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저기요, 한국의 혼인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아. 한국인의 그 인구 1000명당 혼인 비율을 조혼인율이라고 해요. 예. 근데 2014년 기준으로 6%인데 OECD와 EU 평균이 4.6%.
평균보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조혼인율이 1995년에 6.1%였거든요. 2012년에는 5.4%로 떨어졌는데 출산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이건 뭐냐?
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네.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문제는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더 문제라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새로운 보고서가 2017년에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전환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네.
경제적인 안정이 최고다. 이게 핵심적인 예. 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정말 그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네.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두 부부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네.
그 사실 우리 전통 공동체 마을은 사실 아이들을 함께 키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아이들이 막 가다 옆집에 들어가면 밥 차려주고
그렇죠.
재워주고 이게 시골 마을의 네. 풍광이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굳이 그 부부가 아니더라도
네.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삼촌 이러면서 다 키워줄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네. 부부가 무슨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가족 내에서 양자로 드리고 이러면서 다 키워졌어요.
예.
이런 문화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60년대 이후에 뚝 산업화가 되면서 끊긴
예.
겁니다. 그러면 부부한테만 모든 부담이 가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특히나 우리가 저출생이 심각화된 때가 언제였느냐 따져보면 98년 IMF 이후에요. 98년 IMF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정된 정규직들이 사라지면서
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나요.
네.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주택 문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네.
없어서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참 안타까워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한국의 여성들이 일단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뭐 그런 것도 큰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이 경단녀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경력 단절 여성이 된다, 아이를 낳으면.
예.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 되는 게 무서워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한 단계 더 높은
네.
욕구가 생겼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 80년대 예. 초중반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사회든 계속 민주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성취를 누리고
네.
남녀 평등이 조금 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꿈이 아주 구체적이고 견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인 성취를 부수적인 것으로 계속 취급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왜 굳이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 굉장히 그 여성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네.
결혼은 어떻게 해도 경력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그건 무조건 뚝 끊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일으켜주고 또 경력 단절을 막아주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병립되게 하는 그 원칙 하에서 해외에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예를
어떤
들어서
사례가 있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네.
합계 출산율이 그 뚝뚝 떨어지다가
네.
90년대까지 뚝뚝 떨어지다가 2000년서부터 반등했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
첫째, 공공 돌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네.
맘만 먹으면 최대 하루 11시간 동안 아이를 거의 무보수로 맡길
네.
수 있는 그런 공공 돌봄이 학교를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 많이 생겼어요. 이걸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을 성사시켰죠.
네.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게 육아 부담을 갖다가 같이 반분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네.
특히나 남자들의 출산 그 휴직, 그다음에 그 육아 휴직들을 키웠어요.
네.
노동시간도 단축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키울 법하다. 옛날보다 수익이 줄어든 건 있었다 그래도 아이는 더 키우겠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됐고,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과 이제 출산, 육아, 그러니까 출산, 육아, 아이에 대한 의료비, 이걸 대폭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역시 뭐 결혼을 안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적인 면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국가에서 얼마나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는 그래도 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세우고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 육아, 그리고 아이들 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식들
네.
저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외 출생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유럽 네. 국가들도 많아요. 혼외 출산하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예. 있는데, 특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슬슬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색다른 의미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가정 이외에도 현존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편안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저절로 이제 출생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 원인을 알아보고, 한국보다 먼저 그런 일을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극복했나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